네,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터를 사심의 터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터를 사심의 터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마카비 혁명을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 된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으로부터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에 의해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그 후에 벌어지는 복잡한 역사 속에서 결국 이 마따디아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시몬이 비로소 이제 유대의 국가 독립을 이루어오는 것, 그것까지 살폈어요. 자, 유대인의 의회는 시몬에게 그래서 절대 군주의 지위를 주죠.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국가 통치자의 지위를 그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세습할 수 있도록 허락 한 그 법안을 이제 그들이 통과시켜요. 그 독립국가 최고의 통치자가 된 그래서 이 시몬은 이 사실을 유다 때부터 동맹을 맺어온 노마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리려고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시몬은 유대 지방의 영토에 대한 이 완전한 통치권을 그래서 확보한 후에 오랜 전쟁으로 지금 황폐해진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전 BC 141년경 5월 셀류코스 정복의 마지막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아크라 요새까지 다 이제 함락시키는 이 시몬이 그래서 백성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유대인 전쟁 포로들을 석방시켜서 이전에 그들이 살던 땅으로 귀환시킵니다. 이후에 시몬은 자국의 주화 동전을 만들어서 발행을 했는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국 주화를 발행하는 것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로마의 주화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시몬은 훌륭하고 지혜롭게 통치를 했는데 이러한 그의 위협은 국가주의의 불을 당겼고 그 불꽃을 이제 만방에 밝히죠. 그래서 시몬이 이끈 이 번영과 혁신의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시몬을 보니까 메시아의 강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야말로 뭐 시몬의 통치는 뭐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왔다라고 할 만큼 아 이게 드디어 이 약속의 성취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웅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몬은요 자신의 영웅적인 노력이 빚어낸 결과를 충분히 즐기지도 못한 채 죽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BC 134년경 여리고 지역 요새를 시찰하고 환영만찬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두 아들과 함께 암살당합니다. 그걸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사위였어요.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죠. 그 바람에 이제 예루살렘 서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시몬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반역을 정리하면서 이 하스몬 왕국의 두 번째 통치자로 등극합니다. 자, 그러니까 독립된 이 시대 독립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뭐 하스몬 왕조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유대 땅에서 벌어진 쿠데타를 계기로 이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7세가 또 이제 유대 땅을 침공하게 되는데 결국 이 히르카누스가 조공으로 이제 이걸 돌려보내요. 어떻게 했냐면 다윗 왕 무덤을 파가지고 은 3천 달러를 꺼내다가 이제 그걸 갖다 바치는 바람에 그나마 이제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7세가 물러나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이렇게 셀류코스 왕조에 의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근데 그때 셀리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7세가 BC 129년 동부 지역 그 파르티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또 죽으면서 이 셀리코스 왕국은 진짜 이제 그 역사 속에 좀 홀뿐인 이제 그런 왕국으로 이제 전락을 합니다. 자,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이 히르카누스가 유대 나라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나라로 이제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유대 독립을 위해 싸워온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이 헬라 제국과 싸워서 독립을 취했는데 이제 왕들의 이름이나 이런 모든 걸 보면 전부 헬라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흐름인 헬레니즘의 영향을 다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유대 나라 형편인 거고 하스몬 왕조의 그 이 수준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와의 반대해서 목숨 걸고 싸워왔으면서도 저들 사회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헬라와 세계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잘 살펴가면서 이런 흐름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나라가 세워지면 당연히 이제 그 나라의 정치 권력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결국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지만 원래 이제 유대인들에게 정통 왕의 족보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다윗의 자손. 근데 이제 하스몬은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왕이면서도 이제 제사장직을 겸비하는 그런 식의 통치 형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하스몬 왕조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명하신 그 뜻을 따라갈 건지, 이제 세월이 지금 1500년이나 흐른 그 이 지금의 정세, 세계의 흐름을 따라 변화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갈등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셀류쿠스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반기를 들 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 싸웠던 그 이 집 그 그룹이 하시딤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율법주의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반면에 이런 독립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피 흘리고 목숨 걸고 혁명에 앞장서서 싸웠던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대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내부에서 이제 갑론을박에 피 터지는 이제 내부 분열, 내부 경쟁들이 계속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말씀 중심, 율법주의라고 불리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바벨론 포로 시대로 가야 돼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사장 같은 역할들이 유명무실해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어디로 집중하게 돼요? 율법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 이제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이 성전을 대체한 장소, 회당,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생겨납니다. 이게 아마도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시초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퀴로스 때 또 어떻게 됐어요?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제2성전이 세워졌고 또다시 흐름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 중심의 그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성직 귀족 계급과 즉 회당을 중심으로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제 서기관이나 뭐 율법학자, 이중적인 권위 체계가 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 구조가 진행되면서 이 유대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이 실제 생활 속에 에서 사실대로 보면 가끔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만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학자, 셀 리더들이 모세오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생활에 적용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이런 식의 삶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구조가 진행이 되면서 이들은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뭐 충성할 의무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뭐 규약하고 막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규정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전 귀족 계급과 율법학자 사이의 대립은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 시대, 페르시아 시대 말엽, 헬라 시대 초엽에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로 봐요. 이제 이런 어차피 상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계급과 이런 실제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니까. 에스라 같은 경우 제사장 집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명과 율례를 많이 알고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포로 시대와 귀환 후 시대에는 에스라 외에도 평신도 율법학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보다 회당을 중심으로 사회 지도자로서 그런 어떤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말씀 회복 운동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서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니까 성전에서 단지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만, 뭐 아론의 뭐 후예 이렇게만 했던 것, 이것만 갖고 이제 계속 자신들의 어떤 그 이 권리를 주장하는 세습 성직자들, 이 힘이 약화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는 율법이 규정하는 성전의 제사장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더 이게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셀리쿠스 왕조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뇌물 갖다 왔다 갖다 바치면 막 제사장 시켜줬잖아요. 그러니 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저 제사장들이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전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 이 정치질만 하는 그런 불신의 분위기였던 거죠. 이런 성직자 계급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그 상황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의 선조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역사는 대제사장 가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역사를 우리가 또 거꾸로 보면 대제사장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에게 맡기셨어요.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처음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잘못 불을 붙이다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아돈을 이어 제2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이제 비느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광야 시절 그 끝 무렵에 그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직접 창을 들고 가서 이제 척결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그래서 시편 106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비느하스의 열심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을 보면 나오죠. 자, 그렇게 사사시대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 접어들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에서 서로 함께 대제사장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감당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대제사장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키웠던 사람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다말 가문의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이나 재직할 정도로 나름 뭐 인정받는 제사장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완전히 불경건 그 자체였죠. 목사의 아들이 헛짓거리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엘리는 그런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방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가문이 제사장 직무에서 결국은 배제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아주 망나니 같았던 두 아들은 전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되는구나, 봤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더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는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유복자를 낳았는데, 기록을 보면 그에 앞서서 아히둡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의 계보를 그래서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왕 당시에는 아히둡의 두 아들이 차례로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히야라는 인물인데 그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당시 대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후에 높방에 있던 성소에서 섬기던 이 대제사장은 아이둡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칠 때 다윗에게 이 골리앗에게 빼앗던 칼을 넘겨줬던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왕 때는 두 명의 제사장,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혈통이었고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왕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아히멜렉이 그렇게 대제사장이었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 성전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울에게 처형돼서 죽죠. 그 후에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다윗을 따라갔어요. 사독은 먼저 그 먼 조상이었던 비느하스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재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3,700명의 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의 반 사울 투쟁을 도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 이 두 사람 다 모두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 상황이 반전돼요. 왜 그러냐면 사독은 다윗의 마음이 가 있던 솔로몬을 지지했었는데 이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혼자 왕달에다 죽었던 이 사람이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이제 아비아달은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때문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출애굽 당시 비느아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사도 계열이 그래서 들어선 거예요. 이후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 대제사장직은 사독의 후손들이 이제 감당해 왔었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 쓰인 역대기에는 아론의 후손들을 기록하면서 엘레아살의 후손들만 기록을 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을 부를 때는 사독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2차 포로 귀환을 추진했던 제사장 에스라 같은 경우는 엘르아살 가문의 15대 손입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 당시 유대사회의 대제사장 계열이 성전 귀족계부 계급인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 때문에 사두개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혈통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 그게 이제 사독의 후손, 사독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이런 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들은 사회의 어떤 그 이 모든 것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서게 되죠. 자,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이런 성직계급과 그들의 지지자인 사두개인 그룹,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신도 신분의 율법학자들, 그 추종자들인 바리새인 그룹,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 둘 사이의 권력 투쟁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계속됐던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이해하는 게 예수님 당시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 두 세력들이 함께 다툼을 하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 어디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은 의회예요, 의회. 헬라어로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대민족을 이끌던 어떤 의미의 통치기구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AD 70년 결국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나라가 멸망되기까지 바로 이 구조 안에서 이들이 정치생활,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걸 주관했던 거죠. 산헤드린의 기원은 불확실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주장은 뭐 모세 시대 때 뭐 보좌했던 70인의 장로들의 모임이 그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뭐 계속됐다라는 건 증거가 없어요. 자, 그래도 분명히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뭐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었을 것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에스라서에 보면 장로라는 직급이 언급이 되고요. 느헤미야 때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재반상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분명히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 모임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뭐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게 이제 안티오쿠스 3세 시대 유대인들을 막 지지했던 이 사람. 이 사람 왜 그러냐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행하게 하려면 뭔가 이 나라가 그냥 다 일일이 통치할 수는 없으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구조가 있으면 그 어영 정부를 세워서 그걸 할 텐데 그런 구조가 필요했던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협정을 맺고 뭔가 일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한 나라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셀류쿠스 왕국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그룹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 산헤드린의 어떤 통치 구조가 더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자, 그리고 에피파네스 밖에로 유대가 독립을 하면서 이 하스몬 왕조는 이 산헤드린 이 곳에서 헬라식 통치 이 방법을 그대로 이제 유대에 도입을 시키는 거죠. 이미 그리스 헬라 도시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평시민들도 참여하는 공화정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레위지파면서도 왕이 된 하스몬 왕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왕의 혈통은 아니니 이런 조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이제 채워놓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의 정통성만 주장하는 바리새파들과는 이제 이렇게 자꾸 견지하는 그런 식의 운영체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요한 히르카노스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은 결국 사두개파인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로 이제 산헤드린을 이제 가득 채워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용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알력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우리가 신약의 역사를 살펴가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스몬 왕조의 왕이 된 이 요한 히르카노스는 이제 주변 도시를 정복을 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에돔족 속 이둠의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전부 잡아서요 억지로 할례를 시켜버렸습니다. 강제로 이제 유대인처럼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근데 이게 신앙적 열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가 외세와 맞서 싸우려면 군사가 필요했어요. 더 많은 힘, 인구.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 이지를 이 할례를 받게 한 거는 그런 식으로라도 겉으로라도 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한 어떤 이 어떤 그룹으로 만들려고 그런 목적 때문에 했던 거죠. 그래서 단지 에돔 족속들을 막 짓누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인재들 같은 경우 유대 사회와 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가능하면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헤롯이라는 이 사람 그 가족이 이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고 이 에돔 족속인 헤롯이 어떻게 거기를 다스리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흐름 속에서 아마 그런 기회가 왔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도 이제 정치의 한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머리를 굴리면 또 큰 어떤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레위지파였던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유대가 독립을 하고 독립왕국을 이루지만 바리새인들은 레위지파인 이 하스몬 왕조를 볼 때 이건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너는 왕의 혈통이 아니야. 너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한 히르카누스 같은 사람은 바리새파를 이제 적대시했어요. 사두계파를 지지하고. 자, 그러다 보니 또 계속 이제 이게 대립 세력이 된 겁니다. 자, 그 후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또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막 주변을 정복하고 계속 이제 그 이 나라를 통합해 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이 사람은 또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요소들이 이 또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계속 이 사람도 바리새인과 척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는 1년의 짧은 통치를 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죽을 때인지 자기 아내였던 살롬의 알렉산드라라는 이 여자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죽어요. 이 살롬에가 시동생이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를 이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아주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가 대규모 반란을 벌였는데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바리새파 약 6천 명을 막 죽이고 잔인하게 막 진압을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자기 나라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나라 그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를 불러들여요. 군사적 원조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했던 짓거리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유대 각 도시를 약탈하고 뭐 여자 건드리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바람에 시리아 군대를 끌어내렸던 바리새파가 다시 얀네우스를 도와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낼 수밖에 없었죠. 뭐 근데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 같은 경우는 이 일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시리아 군대를 끌어들였던 주동인물들. 바리새인들 핵심이면 800명을 잡아다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벌입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못 박혀 있는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잘 죽지 않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는데 그 가족들 뭐 부인 자식 끌어다가 막 혀를 잘라내고 막 이런 아주 엄청난 짓을 하죠.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다 중대 이게 자기가 잘못된 것 때문에 저주받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후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후에 이 권력은 그의 아내였던 알렉산더 살로메에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역할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하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사이에 이제 이때는 아주 평화적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알렉산더 살로메도 그 왕이 될 때가 남편 대신 괜히 노령이에요. 70세.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이 여자도.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거든요. 요한 히르카누스 2세, 요한 히르카누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쫓아서 장남인 그 히르카누스가 왕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사두개인들은 또 인물의 능력을 보고 정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아리스토블루스를 또 왕으로. 자꾸 형제 간에 또 싸움을 붙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고 어머니 살롬의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넘겨받은 장남 요한 이 히르카누스 2세가 왕이 되긴 했는데 난 원래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러면서 아예 그냥 하스몬 왕가의 그 왕위를 자기 동생 아리스토플루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에돔족속에게, 그때 이제 그 에돔족속의 그 리더가 안티파텔인데 이 사람한테 가서 거기 못 묻혀 살았어요. 근데 이 안티파텔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장남이 왔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왕이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자기 권력 이용해 먹으려고 또 꼬득입니다. 그래서 다시 형제들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누구 안티파테르 같은 경우는 나바테안 왕국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포위 공격하고 막 이러던 중에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전 지역에서 막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다. 그죠? 로마. 로마의 이 폼페우스에게 이 두 양쪽이 다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폼페우스가 그 지중해 해적을 소탕하고 동방 지역의 폰투스, 뭐 아르메니아 그리고 옛 페르시아의 뒤를 이은 타르티아 제국을 막 견지하면서 동방 원정을 목적으로 폰투스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BC 66년 결국 폰투스를 따돌리고 파르티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파르티아의 국경을 유프라티스 강 이렇게 딱 정하게 돼요. 그런 도중에 폼페우스가 자기 자신의 자기의 장군이었던 스카우루스를 남쪽 시리아로 보내서 이름만 남았다고 하는 이 셀류쿠스 왕국을 피 한 방은 안 흘리고 홀가닥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유대 땅에서 히르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형제 싸움으로 소유 사태가 벌어졌고, 둘 다 폼페우스에게 손을 내밀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된 거죠. 그 처음 폼페우스가 그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던 장군이었던 스카우루스 같은 경우는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지지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이제 지켜냈어요. 근데 이제 이 폼페우스를 아련하러 갔던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아주 건방을 떨었나 봐요. 그래서 폼페우스 같은 경우는 이 히르카누스 2세, 안티파테르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BC 63년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에돔의 안티파테르가 로마의 이 폼페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요한 히르카스 2세를 다시 하스몬 왕의 왕가의 왕으로 복권시키죠. 근데 로마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 지역을 어디다가 통치하게 했냐면 시리아 지역 총독이었던 이 스카우루스 이 장군에게 거기에 편입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안티파테르, 이 사람은 유대 지역의 행정관으로 명명해버렸고, 요한 히르카스 2세는 왕의 타이틀을 가질 사람이었는데, 유대 사회에서 그냥 그 레위지파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만 감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제2차 3두 정치 시기를 그때 지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폼페우스하고 카이사르가 이제 대결 구도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안티파테르가 폼페우스의 정치 권력을 얻은 자신을 이 카이사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알죠.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폼페우스에 의해 끌려가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리고 그 장남을 유대 속주로 보내려고 이제 밀정을 보냈는데 죽이죠. 그리고 이제 폼페우스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 장남 알렉산더도 죽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안티파테르는 이집트에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이 카이사르를 위해서 이 나바테안 왕국의 군사 3천을 이끌고 가서 목숨 걸고 도와줬어요. 이게 신의 한 수죠, 이게. 그래서 카이사르가 결국은 위기를 잘 수습했을 때 이 안티파테르하고 히르카누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차남 안티고누스가 카이사르 앞에서 이제 자기의 입장을 막 이제 변호를 하는데 양쪽의 호소를 다 듣고 카이사르는 당연히 자기를 도왔던 안티파테르의 손을 들어주죠. 더 나아가서 이 안티파테르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행정관이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카이사르가 안티파테르에게 여러 가지 포상을 해주죠. 그래서 안티파테르가 BC 47년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역의 실세 정치 권력의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에돔 출신인 이 사람은 뭐 유대 사회에 그렇게 통치권을 가졌다고 해도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근데 안티파테르는 그 시대 뭐 주권자인 뭐 로마의 통치자들과 이게 잘 소통이 됐기 때문에 아주 뭐 그것 때문에 결국 안티파트에드는 로마의 힘으로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유대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 파사엘을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웠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을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헤롯 왕가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안티파테드는 BC 44년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당한 이듬해에 이 사람들이 반대파에 의해서 독살당해요.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누스가, 당연히 이제 그 하스몬 왕가의 어떤 전통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로마와 자꾸 싸우려고 했던 파르티아 왕국의 도움을 받아서 BC 40년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안티파트의 아들이었던 파사엘도 죽여버렸고 예루살렘을 되찾긴 했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하죠. 로마의 그 원래 그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래서 갈릴리 지역 총독을 맡았던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이 그때 이제 로마로 도망을 쳐요. 그 위기 속에.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실권자인 이 그때는 이제 옥타비우누스 또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이 이런 지원을 여기서 받고 이 사람들로 인해 원로원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 파견 분보광이 돼서 와요. 그래서 로마 군대와 함께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서 3년에 걸쳐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주변 지역들을 다 되찾아가는데 BC 37년 예루살렘을 결국 정복함으로 해서 그 안티고누스 하스몬 왕조의 그 항복을 받고 결국 이제 유대의 실권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안티고누스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유다 마카비의 성전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따지면 한 126년 정도 걸쳐서 마카비 왕조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끝장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누스죠. 이 사람이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뺏겼던 이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진 안토니우스하고 전쟁을 벌이죠. 그때 이제 악티움 해전을 했을 때 그 헤롯도 이 안토니우스를 도우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 클레오파트라의 계략으로 그 다행히 전쟁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원래 안토니우스를 도우려고 하다가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수작을 부린 바람에 못 꼈어요. 그 나바테아 왕국과 싸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헤롯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신의 한 수죠 또 이게. 그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우스에게 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토니우스 편에 있었던 게 헤롯인데, 근데 그 직접적으로 이제 적대적으로 싸우는 그런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누가 봐도 헤롯은 안토니우스 편이라는 걸 알지만, 헤롯이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옥타비우누스를 직접 만나서 자신의 솔직한 그런 내용, 마음들 다 털어놓죠. 그러면서 헤롯은 이 옥타비우누스의 이제 신뢰를 얻어요. 그래서 그동안 클레오파트라에게 뺏겼던 거 다 되찾고, 더 나아가서 BC 23년에는 갈릴리우스 동쪽 땅, 그러니까 드라고닛, 아우라니트스, 바타네아 이 지역까지 두 배나 얻게 되죠. 또 BC 20년에는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의 훌라 호수 지역 동쪽에 있는 기울라니티스 지역까지 추가로 영토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 참 길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주었던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지역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민족들의 그냥 그 싸움터가 되고 이익의 장소가 됐죠. 그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이 말씀대로 서지 않으니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그렇게 역사 속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끝까지 무슨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이래가면서 성전 이 권력을 위해서 권력 싸움에 일관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AD 70년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함께 휩쓸리면서 마치 헬레니즘의 문화에 점점 더 빠져가던 침묵기 400년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꾸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시기부터 포로 시기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가면서 그 제2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존재하게 된 이스라엘이 성전은 있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도 저들의 주권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주권은 강대국들 손에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르게 알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열방의 제사장의 그런 나라로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또다시 성전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나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 안에서 권력 투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율법의 말씀대로 서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과한 종교적 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성전에서 리더의 위치를 맡았던 사두개인들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안정적 위치와 더 나아가 마카비 혁명을 계기로 왕국의 권력까지 탐하면서 그 세계의 열광들과 가까이 하고 기꺼이 그들의 문화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까지 변질시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서 빗나가서 하나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길을 걷고 만 거예요. 레위지파의 사명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법도, 규례, 명령, 계명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교육하는 거였는데 말씀 맡은 자들이 또다시 곁길로 걷고 말았죠.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힘써 모든 백성을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잃고 진정한 뜻을 잃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의 길을 걸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나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터를 내 욕망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심의 터로 만들어서 점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고 빗나가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 곳곳에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문화와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거대하고 강력한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그런 흐름에 역류하여 생명을 향해 가는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며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함께 흘러가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아가면서 자칫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종교 전태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내게 주어진 삶의 터에서 주께서 부탁하신 온전한 말씀의 전파자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의 터를 사심의 터로 만들지 않고 오직 주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